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2장 유월절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다가왔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조용히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다. 예수의 열두 사도들 가운데 가리옷 사람 유다가 있었는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유다는 높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가 예수를 넘겨주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넘겨주려고 마땅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되었다. 이날은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날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 여쭈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손님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2층에 있는 넓은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방에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을 터이니 거기에다 유월절 음식을 차려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상에 앉으셨다.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았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잘 들어라. 유월절이 상징하는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서 돌려가며 마셔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빵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이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잡수신 뒤에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시는 새로운 계약의 표시이다. 이 새로운 계약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시작된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곧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의 손이 내 손과 함께의 상 위에 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자 사도들은 우리 가운데 선생님께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수군거렸다. 또한 사도들 가운데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기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냐를 두고 일어난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힘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돕는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상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시중을 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시중드는 사람으로 와 있다. 너희는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나로 너희에게 같은 권한을 준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내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각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을 다스릴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들으라. 농부가 좋은 밀과 나쁜 밀을 가려내려고 키질하듯이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키질하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때에 내 형제들이 더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어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오늘 수탈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나는 너희를 사람들에게 내보내면서 돈 주머니도 식량 자루도 그리고 신발도 없이 보냈다. 그렇다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나 식량 자루가 있으면 그것을 챙겨라. 칼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한 자루 사도록 하여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가 범죄자라고 말하였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나를 두고 쓰인 것이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면 되었다.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쯤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피처럼 흘러 땅에 떨어졌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다.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서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도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때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앞장서고 있었다. 유다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다가왔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예수께 이어주었다. 주님, 저희가 칼로 저들을 칠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는 그만두어라 하고 말리시며 그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는 높은 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 장교들과 장로들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너희는 내가 강도인 줄로 아느냐? 나는 날마다 너희와 같이 성전에 있었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때이다. 무리는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군인들은 안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모여 앉았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패거리 가운데 한 사람이요.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한 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수탉이 울었다.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제야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놀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예수의 눈을 가리고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온갖 말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날이 밝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백성의 장로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모이자 예수는 그들 앞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하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여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도 당신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요. 그들은 모두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의 말이 옳소.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이제 무슨 증거가 다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는가?
창세기 제40장.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명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모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사람 곁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십니다.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한동안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 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주 작은 아기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조금씩 성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란 우리가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그 전에 요한이라는 아기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아기는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가 여쭈었다. 주님,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빚진 종들에게 빚을 돌려받기로 한 어떤 임금에 비유할 수 있다. 임금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 앞에 끌려왔다.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었다. 임금은 종이 가진 모든 것과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종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예결하였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빚진 것을 다 갚겠습니다. 임금은 종이 가여워서 그가 진 빚을 면제해 주고 그를 풀어주었다. 종은 풀려난 뒤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종을 만났다. 종은 자기에게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 말하였다. 네가 나한테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러자 멱살을 잡힌 종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빚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종은 그 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종을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임금에게 이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임금은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내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하도 간청하기에 내가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화가 난 임금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벌을 받아야 했다. 너희가 너희 형제나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벌하실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의 초청은 사실 온 인류를 향한 골고다 십자가 아래로의 초청입니다. 성미가 급하면서도 확실한 베드로 사도는 적어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기준에서 주님께 용서의 기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생각에 일곱은 완전수로 취급되고 있고 성경에서 흠이 없는 일들을 다룰 때 일곱이라는 수로 대신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뜻밖의 질문에 주님은 더 관용을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최고의 용서와 긍휼은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죄는 용서받기 위해 있는 것으로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신 분이시고 이러한 놀라운 긍휼을 힘입어 한계를 가진 우리 사람의 용서와 사랑은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련된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값으로 희생시키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유효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용서를 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편에서 먼저이십니다. 대개 성경 속의 달란트는 일꾼 한 사람의 15년 이상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할 때 거기에다가 만 배를 더한 숫자로 정확한 계산이 힘들겠지만 한 사람이 최소한 15만 년을 전혀 쓰지 않고 저축해야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사람이 길게 살아야 100년을 산다고 볼 때 인간 측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진 입장에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는 26절의 말은 사실 가능성이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이야기하지만 죄라는 무서운 빚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빚일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사람의 행복은 멀기만 한 겁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7절에 그랬죠. 감당할 수 없는 빚의 해결 방법의 유일한 길은 체주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행법으로도 합법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절망의 빚인 죄의 빚을 탕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상당한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라는 안타까운 명칭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사도의 죄에 대한 탄식과 같은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이죠.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영원한 흑암에 돌아갈 절망의 운명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일 뿐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사랑의 선언과 함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11절에 복음이 이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는 것은 바로 인류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사랑의 역사에 나를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를 넘치도록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같은 인간의 용서를 비유합니다. 평생을 모든 가족을 동원해서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교될 수 없는 하찮은 적은 빚을 진 자에게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28절에 요구를 하고 이 동료도 이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이 했던 것처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29절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갚을 수 있는 진실된 답변으로 자신보다도 확실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연이어지는 답변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0절에 그랬는데 이 사람을 가두는 것보다는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빚을 빨리 갚게 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둠으로써 갚을 길마저 막아버리는 비극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선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는 결국 심판을 이기고 온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는 모습은 어쩌면 죄의 성격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함을 봅니다. 우리 사람의 알량한 자세는 늘 하나님께는 넘치도록 받고 받기를 기대하면서 이웃과 형제에게는 너무나 각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을 탕감받은 은혜받은 자들임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한 행위를 그의 동료들이 보기에도 무참했던지 자신들의 주인이자 이 사람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준 주인에게 이 사실을 이르고 맙니다. 주인은 다시 그를 불렀고 그에게 주었던 은혜의 사실을 증거하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2절에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본받아 행치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근거 없이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모범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고 참으심에도 그렇지 못한 자들은 벌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진노의 대상으로 남고 맙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4절이죠. 오늘의 결론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에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한 마태복음 6장 12절의 사상과 연결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용서를 받아 자유인이 되었다면 적어도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확신과 감격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신 후에 연이어 선언하시기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19절에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진정한 형제라면 용서 못하고 남겨둘 허물은 더 이상 존재치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는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라는 주님의 음성을 늘 우리 가슴에 가지고 용서와 화해의 행복을 누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에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비극적 최후를 묘사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극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의 최후를 재확인하는 날이 되겠지만 지혜를 찾는 자를 기다리는 희망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앞서 31절에서는 지혜가 주는 교훈, 즉 권고를 받지 않고 지혜가 주는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자들이 그 결과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가 거북할 정도로 가득 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군요. 32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라고 말씀하니 말입니다. 여기서 퇴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되돌아감, 배교, 배신, 변절 등을 의미하는군요. 앞서 23절에서 돌이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그와 반대되는 방향 전환으로서의 되돌아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소리나 의미 면에서 관련 깊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짝을 지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돌아서다와 관련된 언어 유희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씩 멸망하고 백성들은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절에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후 남쪽 나라 유다 역시 신앙면에서 급격한 타락을 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음행을 심하게 저지르는 유다의 모습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직한 돌아옴과 바람직하지 못한 등돌림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부터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자매 나라 유다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북쪽을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네,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 북쪽을 향해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배역한 자가 바로 퇴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살려서 옮겨본다면 등 돌린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 하반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앞서 22절에서 지혜가 나무라던 말을 되짚어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2절 하반절에서는 거만한 자들을 건너뛰고 미련한 자들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잠언 말씀이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함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내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두 줄에 맞추는 것이 히브리 시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32절에서는 1행에서 어리석은 자들, 2행에서는 미련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거만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미련한 자들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거만하고 미련한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인생을 즐기며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일한 상태, 즉 거짓되고 악한 평화에 빠진 상태이고 그 상태는 결국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지혜의 목소리를 고집스럽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문장 맨 앞에 온 오직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네, 분명한 사실부터 확인해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이라는 말씀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은 문장을 둘로 나누고 중간에 접속사를 집어넣어 연결하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잠언 1장 33절의 경우는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킨다.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이라고 이해하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경우 오직이라는 표현이 문장의 앞에 나올 때는 하지만이나 그러나 정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위험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삽니다. 여기서 잠언을 읽는 원칙을 한 가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과 원칙입니다. 잠언에 적힌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도록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실천하면서 얻어지는 결과에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부터 떠올리면서 반박과 변명을 시도하는 것은 다투려는 태도일 뿐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1장 32절과 33절 말씀에서 우리는 미련한 자의 안일과 지혜의 말을 듣는 자의 평안이 극명히 나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이 사실은 멸망을 향한 전지곡일 수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바탕을 둔 참된 평화로 가득 차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